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 그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 머리에 세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 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게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일도 많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을 이렇게 닥쳤을 때 그 어떤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가 때때로 근심하고 또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제 그 생각을 자주 하고 그럽니다. 예, 저는 몇 년 전에 제 인생 속에서 좀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제 아내가 이제 직장암 말기인데 수술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그 일이 생겼어요. 한 번은 제 아내가 화장실에서 갔다 오더니 저한테 여보 내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면 피가 묻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또 여자가 어떡하다가 치질까지 나가려가지고 아유 이제 그 좀 제가 이제 뭐 싫은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그렇게 이제 비양을 하고 그랬는데
뭐 그런가 합니다 하고 그리고 빨리 당신 병원에 가서 치료도 좀 하고 그거 고쳐야지 그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바로 그 일이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서 이제 제 안에 이제 해외로 이제 이렇게 이제 자주 나갔어요. 봉사하러 이제 나가고 식당에 뭐 밥도 해주러 다니고 저도 이제 자주 이제 해외에 지금은 이제 대부분 다 월드캠프로 바뀌었지만 전에는 글로벌 캠프라고 해서 매년 그 연초 되면은 그 따뜻한 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글로벌 캠프를 하고 한국에서도 우리 대학생들이 막 많이 이렇게 참석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 밥해 주러도 자주 가고 거기 참석을 하면서 같이 이제 은혜를 입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제 아내가 이제 미국을 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갔다 와서 또 바로 미국에 한번 가면 보통 2, 3주씩 있다가 오니까 그럼 오자마자 또 아프리카를 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갔다 와라.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를 갔다 왔어요. 한 2주 이제 또. 그리고 갔다 오자마자 또 서울 대전도 집회가 또 이어졌어요. 그래서 서울 대전도 집회 또 하고 또 서울 대전도 집회 맡으니까 또 다른 지역에 대전도 집회가 있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한 7주를 그냥 그대로 이제 넘겼어요. 일을 다 마치고 7주 정도쯤 됐을 때 화장실을 들어간 제 아내가 화장실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 참 화장실에서 왜 뭘 나는 화장지가 떨어졌으니까 화장지 갖다 달라고 부르는 줄 알았더니 그래 이제 자기는 볼일 보고 이제 옷을 다 입고 변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봤어요. 이렇게 쳐다봤는데 변기 안에 피가 막 그냥 빨갛게 그냥 핏물이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이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당신 왜 이래 그랬더니 아이고 빨리 병원에 가자 하고서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그 다음 주에 이제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다음 환자를 보고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그러는 거래요. 뭐 좀 기다렸지요. 기다려서 이제 그 병원 원장님 그 방으로 딱 들어갔는데 옆에다가 소견서를 하나 놓고 내가 지금 소견서를 하나 써줄 테니까 바로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벌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텐데 그래 이제 아이 소견서를 써주고 대학병원으로 가랄 때는 심각하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래 아이 의사 선생님 뭔데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차대에다가 뭐라 직장 악성 종양이라고 쓰는 거라. 그래서 내가 그 뭐 악성 종양이라는 건 암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아유, 이거 뭐 또 잘못된 거구나. 이거 잘못됐겠지. 잘못된 거야. 하고 이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아 의사 선생님 뭐 이거 뭐 악성 종양이라는 건 뭐 암이라는 얘긴데 직장 암이라는 얘긴데 그럼 몇 기나 됐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기수 묻지 마세요. 갈 때까지 다 갔으니까 그 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갈 때까지 다 갔다는 말은 이제 말기라고 말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와서 이제 그 소견서를 써준 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서울에다가 이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서울에 이제 우리 박옥수 목사님 사모님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어디서 검사했냐? 그래서 광주에서 했습니다. 했더니 왜 그거 광주에서 당장 서울로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끌고 이제 광주 송정 비행장에다 차를 파킹시켜놓고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내려서 이제 딱 택시를 하고 이제 아산병원으로 갔어요. 아산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이제 바로 가자마자 이미 벌써 접수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응급실로 들어가서 이제 일사천리로 이제 일이 쫙 진행이 되는데 저는 태어나서 내 아내가 연속극이나 드라마에서나 사람들이 암이 걸려갖고 남편들이 막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줄 알았더니 나한테도 그런 일이 닥치더라고요. 사실 정말 그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하고 늘 건강하니 건강하게 잘 돌아다니니까 키는 쪼고 다리는 오다리라서 참 걷는 것은 좀 볼품이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제 건강하게 잘 돌아다니니까 나는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 암이 이제 딱 발견이 되니까 야, 이게 나한테도 이런 일이 닥치는구나. 그래, 다른 사람들 가정이나 다른 사람들 집에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기는 줄 알았더니 내 집에도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저는 정말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수술을 하기 전에 항암 치료도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해서 이제 수술 날짜가 거의 다가왔는데 하루는 교수가 불러서 저한테 그러냐. 예, 소식 못 들었냐고. 그래서 담당 교수님이 계셨어요. 아산병원에 이제 그 직장암에 대해서 전문의 유창식 박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지금은 이제 주님 품에 가셨습니다만은 옛날에 원자력병원에 있는 박종호 과장님 그 형제님 서울대학교 동기라고 하더라고요. 소개를 시켜줘서 갔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 은혜를 많이 입혀주셨는데 그 교수님이 소식을 못 들었냐고 그래서 아, 못 들었다 그랬더니 이 검사를 다 마치고 났는데 방사선 치료까지 다 끝내고 났는데 조사 검사를 해보니까 암세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물었어요. 그럼 수술 안 해도 되겠네 했더니 아이고 그래도 수술을 하는 게 좋다고 하면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잘라내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하자 그러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암에 걸렸을 때 우리 박욱성 목사님이 병원에 한번 오셨어요. 저는 모든 관심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었어요. 목사님이 오셔서 첫 마디가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첫 마디 첫 번째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제 받으려고 목사님이 첫 마디가 뭐냐 그랬더니 딱 병문 열고 들어오시더니 제 아내 이름이 박씨예요. 박혜순인데 박자매 암 아무것도 아니야. 박자매 안 죽어 그러는구나. 첫 마디가 그러면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안 죽습니다. 야, 진짜 암 아무것도 아니야. 박자매 안 죽어. 여러분, 뭐 그냥 보통 우리가 하는 말이지만은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음에 그 음성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는데 저는 그게 이제 마음에 딱 꽂혔어요. 콘크리트 벽에 콘크리트 박아 놓으면 잘 안 빠지듯이 딱 꽂혔어요. 그때부터 진짜 제 안에 안 죽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태어나서 이틀을 잠 안 자고 자고 꼬박 세워본 건 처음이에요. 저는 졸리면 아무 짓이나 처박혀서 자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데 야, 참 기도를 하는데 첫날 밤 두 번째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하나 이렇게 떠오르게 해주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40절인가? 잘 모르겠어요. 절수를 죄송합니다. 몰라.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자, 이 말씀은 2000 몇 년도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신년사 말씀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뭐를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참 이 믿음을 갖는 게 쉬운데 왜 어렵냐. 참 진짜 쉬운데 어려워요. 왜? 그 말씀에다가 생각을 늘 우리 생각이 생각을 섞어버려 놓으니까 섞이니까 믿음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일어날 것도 없어요. 항상 눈 뜨고 있었으니까 졸리기는 했어도. 그래가지고 이제 제 아내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도 벌써 일어나서 다 주섬주섬 챙기고 다 이제 준비를 다 했더라고. 여보,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 당신 마음은 어떠냐? 그랬더니 아, 자기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았느냐고 그랬더니 그 이제 사모님들 어디 뭐 가서 이제 기도회를 갔을 때 그 큰 사모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딱 왔다는 거지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만 이사야 40장 예.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 둘째 딸, 우간다의 이제 둘째 딸, 김영진 선교사가 제 둘째 사이인데, 그 아들을 우리 집에 이제 제가 데리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갑자기 그렇게 이제 입원을 하는 바람에, 집에 이제 그 손자 그 짐을 막 이제 막 어지러 놓고 막 그러고 이제 그럴 때인데, 제 아내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 큰 손자, 이제 그 손자가 한성이 오실에도 잘 정리해주고 올걸 그러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라. 꼭 죽을 것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자기가 병들어서 이제 직장 말기라고 하니까 막 그렇게 이제 막, 응? 그래 나도 괜히 그 소리 들으니까 마음에서 막 울컥 하더라고요. 그랬었는데, 그날 두 번째 날 새벽에, 아침 새벽에 이제 이 말씀을 제 아내는 이야기하고, 나도 요한복음 11장에는 그 말씀을,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아내도 이 말씀을, 여보, 우리 이제 그러면 울지 말자. 하나님이 울게 하기 전까지는 이제 울지 말자. 하고서는 이제 그날 그 시간부로 이제 우리 마음의 울음이 끝이 났어요. 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이렇게 닥치다 보면 극한 상황 앞에서는 정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을 믿을 만한 게 없더라고요. 저는 그 일을 닥치면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게 하나 뭐냐면 내가 목사지만 참 믿음 없이 그동안 살아왔구나. 내가 믿음 없이 살아왔다는 걸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더라고요. 왜 내가 믿음이 없이 살아왔다는 걸 여러분한테 말할 수 있느냐면 솔직히 저는 제 마음에 제 아내가 그런 병에 걸려서 이제 저도 첫 번째 제 아내가 직장암 말기라고 의사가 하는 그 말을 하는 그 순간 제 첫 번째 속에서 올라오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랬어요. 그게 내 속에서 처음 올라온 소리였어요. 물론 살리고 죽이는 건 하나님에게 달려있지만은 제 마음에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참 제게 그 두 번째 날 그 기도를 하는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내 마음을 내가 봐도 솔직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뭔가 두려움이 막 제 마음에서 이렇게 혹시 또 이 제 안에 잘못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어떤 쓸데없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데 뭐 그걸 어떻게 막 뭐 내가 막 갖고 싶어서 일부러 뭐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내가 내 마음을 봐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한 걸 보면 정말 내가 믿음이 없이 살아온 사람이고 말로만 목사라고 하지만 진짜 내가 믿음 없이 산 사람이구나. 그걸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내 마음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 지금까지 믿음 없이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솔직히 믿음 없이 산 거 맞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발견되는 순간 마음이 옮겨지는데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만 이제 믿겠습니다. 어떤 것도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한 내 마음을 보면 정말 하나님 내가 믿지 않는 거 맞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만 이제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와 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수술도 마치고 또 이제 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다가 또 두 달에 한 달에 한 번씩 가다가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진료 시간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제 아내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진료를 받으러 이제 다닐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산 병원에서 이제 아침 새벽 4시에서부터 검사가 들어가요. 그러면 한 11시쯤이면 마쳐요. 그럼 거의 뭐 녹초가 되다시피 하는데 자네 이제 차 뒷좌석에 누워서 항상 누워 다녀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도 하나씩 갖고 다니고 그 쓰레기통을 이제 화장실 삼아서 이제 싣고 다녀요. 왜냐하면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제 아내가 이제 이 주머니 이 뭐라고 해야 돼? 점심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죄송합니다. 똥주머니지 뭐. 이걸 차고 다녔어요. 한 8개월인가 차고 다녔는데 그걸 이제 갈아줘야 돼. 3일에 한 번씩. 그러려면은 그 뭐 아무나 다 해도 돼요. 근데 꼭 그건 나한테 갈아달라고 하더라고. 그 뭐 좀 내가 바쁠 때는 또 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줘서 좀 갈아달라고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나 꼭 나한테만 꼭 그걸 해달라고 하더라고. 근데 사실 그거요. 이렇게 이제 띄고 깨끗이 닦고 본드칠해서 딱 붙여갖고 이렇게 처음에 이제 그거 띌 때 뚜껑을 열어야 되거든. 그러면 냄새가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인상이 딱 찌그러져요, 이제. 그래도 이제 해줘야 되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걸 한 6개월 이상을 했어요. 이제 하고 이제 나 지금 그걸 완전히 제거하고 복원수술을 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항문으로 저 이제 이렇게 이제 볼일을 볼 수 있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사실 그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진료받으러 갈 때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은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기흥 휴게소에 도착쯤 오면은 경부고속도로에 보면 기흥 휴게소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꼭 점심을 먹어요. 점심 먹고 딱 이제 출발을 하면 사람이 밥을 먹고 나면 식곤증이 있어서 그냥 엄청 졸려요. 운전하는데 막 거의 막 졸다시피 막 그렇게 진짜 암 걸려서 죽이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 나서 죽이게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그 참 그래도 또 뒤에서 또 뒤질라면 너나 뒤져라. 왜 나까지 죽이려고 그러냐. 이 소리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졸려서 못 가겠길래 저 여산 휴게소 전라도 호남선에 보면 여산 휴게소가 있어. 아시죠? 그쪽 밑에 지역 사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여보 내가 도저히 졸려서 못 가겠다. 나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 그랬더니 그렇게 하락하더라고요. 제 아내도 이제 그래서 이제 여산 휴게소에서 차를 딱 대놓고 바로 이제 그때 이제 여름인데 비가 또 얼마나 오는지 비가 막 억수같이 비가 오더라. 그래 이제 차를 세워놓고 이제 시동을 딱 끄고 차 시트를 약간 뒤로 제끼고 눕자마자 코를 드릉드릉 코를 굴면서 이제 잤어요. 근데 얼마나 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뒤에서 아휴 그래도 남편이 나 때문에 고생하는데 커피라도 한 잔 사다 줘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그 비가 오는데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을 닫고 살짝 열고 살짝 닫고 나갔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한참 코를 골고 막 신나게 자는데 자다가 눈을 딱 떴어요. 뜨고 바로 차 등받이 그 시트를 딱 당겨서 반드시 해놓고 빨리 가야지. 그 빨리 가야지 하는 그 생각이 딱 올라왔어요. 그러고 시동을 켜갖고 기아를 당겨서 자동 드라이브 딱 당기고 슉 막 가는 거예요. 한참 가는데 뭐가 좀 이상하길래 뒤를 보니까 내 아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깜빡이를 넣고 차를 받쳐놓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여보 당신 어디 갔어? 그랬더니 야이씨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그냥 가냐 하면서 막. 그래 내가 깜빡 잊고 내가 그냥 그래갖고 벌써 그 휴게소에서 한 1km 이상 달렸어요. 거기 기다려 내가 다시 가서 글로 갈게 그랬더니 거기서 기다려 내가 어떻게 갈게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막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밖에 비가 막 얼마나 오는지. 그래 또 비가 막 오니까 혹시 또 그냥 지나가면 어떡할까 해서 나도 또 비 그 청성 맞게 또 비 맞게서 막 나 여기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지 말고 여기 그냥 차 안에 있어도 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차 안에 있어도 될 건데 그때는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 비 맞아가며 나도 밖에서 청성 맞게 서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휴게소는 휴게소마다 반드시 뭐가 있냐면 주유소가 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이제 커피를 사갖고 막 나오는데 차가 막 움직이더래. 그래갖고 막 소리를 질고 손짓을 하면서 막 소리를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지.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제 아내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 남편이 이제 내가 암 걸려서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휴게소에서 나를 버리고 가는구나. 나 혼자 생각을 막 상상을 막 해보는 거예요. 그럴만도 하지, 진짜. 내가 이제 그래갖고, 그런데 막 기다리는데도 막, 그런데 한 5분, 10분쯤 가까이 됐을라나? 나도 이제 비 맞아갖고, 근데 제 아내도 이제 그 비를 맞고 이제 휴게소에서 머리 막 비 맞아갖고 머리는 딱 달라붙었지, 막 완전 생쥐처럼 생겨갖고, 뭔 커피는 한 잔 들고, 그 기름 넣으러 오는 데서 아저씨 저 좀 태워주세요. 우리 남편이 나 여기 떼어놓고 저기 가서. 그러면 그 기사들이 뭐라고 해서 어떤 미친놈이 마누라를 갖다가 그래 휴게소에다가 버리고 얼마나 미우면 버리고 갔을까. 나도 생각을 하면은 진짜 웃을 일인 거라. 그래 내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기름 늘어들어서 태워달라고 하니까 그냥 막 가더래요. 쳐다보고 그냥 가고 또 쳐다보고 그냥 가고. 근데 어떤 차 한 대가 기름을 들었는데 할아버지가 운전하면서 들어오더래요. 쳐다보더니 타락하더래. 그래서 이제 탔대요. 타갖고 이제 막 나는 저 기다리고 있는데 쳐다보니까 깜빡이를 넣고 차 한 대가 촥 가차선으로 해서 이제 내 뒤에다 받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얼른 또 가서 이제 문 열어주려고 막 뛰어가는데 제 아내가 먼저 문을 쓱 열고 쓱 나오는데 커피를 들고 쓱 나오는데 내가 막 뛰어가다가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제 이 커피를 나한테 이제 먹으라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받으 이제 주려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데 나는 그 뜨거운 커피를 내 얼굴에다 확 들어 붓는 줄 알고 막 가다가 딱 서서 멈춰 생각을 해봐요. 그 뜨거운 커피 얼굴에다 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열받으면은 뭐 그거보다 더한 짓도 할 건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나도 내가 진짜 이런 일을 저지를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내가 솔직히 내 아내를 미워서 막 휴게소에다가 뭐 버리고 몰라요. 진짜 쏙쏙 본심은 그건지 모르지만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하는 거 제 아내가 또 저 밑에서 지금 보고 있는가는 몰라도 그래가지고 나도 진짜 내가 그런 일을 할 저지를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눈을 뜨자마자 뭘 믿었어요? 빨리 가야지 하는 그 생각을 믿은 거예요. 빨리 가야지. 그 빨리 가지 않은 그 생각을 내가 믿은 것이 제 아내를 버리게 만드는 일을 하더라고요. 병들어서 버리게 한 것도 아니고 암에 걸려서 죽을 거니까 버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생각 하나가, 그리고 문을 열고 나오면서 야 먹어! 이제 물론 뭐 우리나라 말로는 처먹어! 하고 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손을 뜩 내미는데 나는 그 뜨거운 커피를 내 얼굴에 붓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멈춰섰거든요. 그냥 섰어요. 여러분 생각, 그 짧은 순간에도 뭐를 믿어요?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은 눈만 뜨면 내 생각 믿는구나. 눈만 뜨면 내 생각 믿고 사는구나. 저는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다가 생각을 안 하면 생각을 버린 줄 아는데 아닙니다. 생각을 안 할 뿐이지. 생각이 안 날 뿐이지. 성경에서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고 했는데 결국 지금은 제 아내가 참 완전히 지금 병이, 암이 다 깨끗하게 나서서 지금 건강하게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제가 교회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내가 나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근데 옆에서 누가 이야기를 해주거나 또 교제를 하다 보면 아 내가 내 속이 어떤지를 그때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박옥수 목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나는 내 생각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안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는지 네가 네 생각 어떻게 버려? 너 버릴 수 있어? 나도 못 버리는데 그러시는 거라. 저는 늘 마음에 우리 박 목사님은 목사님 생각 버리고 사는 줄 알았어요. 사실 버리고 사시는 건 맞아요. 아니 목사님 저는 내가 목사님 볼 때마다 목사님 생각 버리고 살고 있다고 내가 믿는데 목사님도 목사님 생각 못 버리십니까? 그랬더니 야 이 사람아 나도 내 생각 못 버리는데 자네가 자네 생각 버릴 수 있어 그러는 거라. 그럼 뭐요 이게? 근데 자네하고 나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 뭔데요 목사님? 자네는 자네 생각 계속 믿고 나는 내 생각을 안 믿고 말씀을 믿어 나는 그러시더라고요. 나하고 자네하고 다른 게 그 차이야 그러시더라고요. 말씀을 믿는다거든. 내가 그때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맞다. 그럼 목사님 언제 생각을 버리, 어떻게 그럼 생각을 버립니까? 목사님 맨날 생각 버리라고 하시면서 저는 말씀을, 그래 내가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건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 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뭔데? 자기에게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데 나는 죽었다 할게.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안 벗어나집니다 그랬어요 내가. 그랬더니 이 사람아 어이 정 형제, 막 정 형제라고 했다 정 목사로 했다 막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대로 부르셔요. 그거 다 맞는 말이니까. 어이 정 형제 내 말 잘 들어. 자네는 이미 벗어났어. 아이 목사님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나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벗어나는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그게 가르쳐 준다고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가르쳐 준다고 벗어나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 자네 내가, 자네 내 말 잘 들어.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이야기는 못하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시는 분, 아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 이를 누가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그 심장과 폐부를 살피며. 쭉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근데 자네 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자네 이 말씀 믿어? 예 믿습니다. 언제 믿어? 언제 믿었어? 구원 받을 때 믿었습니다. 믿은 거야 아는 거야? 이렇게 딱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구원받을 때 이거 믿었는데요. 아니 믿은 거야 아는 거야. 근데 그때 마음에 잡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믿은 적이 언제지? 아는 건 확실한데 믿은 적이 언젠지를 내가 모르겠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걸 솔직히 표현해서 아는 건지 믿은 건지를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볼 때는 아는 거지 믿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근데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그럼 이 말씀을 믿으면 자네 어떤 사람이에요? 예, 거짓된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 그렇지. 그런 너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자, 하나만 더. 창세기 6장 5절로 또 넘어가요. 그 이제 그 중간에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창세기 6장 5절로 또 넘어가시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자네 이 말씀 언제 믿었어? 그러더라고. 내가 마음에서 믿은 적이 분명하지를 않으니까 답변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내가 아는 거지 믿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자네 어떤 사람이요? 항상 악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그런 자네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꿔놨는지. 그러면서 또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은 히브리서 10장 14절로 넘어갔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4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느니라. 자, 자네 지금 하나님이 거짓되고 항상 악한 자네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놔서 영원히 온전케 해놨습니다. 그렇지. 저는 물론 구원받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 마음에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분명하게 확신을 가져다 준 건 그날이었어요. 그때가 2007년도였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말씀이 마음에 딱 믿어. 그런 너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놨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영원히 온전히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서 그러면 내가 내 자신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내가가 뭡니까? 사단입니까? 그래 물었더니 맞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날 마음에서 처음으로 내가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런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에서 야 그래 내가 목사님 저 오늘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사실은 죄에서 구원은 이미 밟고 있었지만은 실제 내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제가 사역을 하고 신앙을 하고 있지만은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형편들이 참 내 앞에 주어졌을 때 저는 눈에 보여지는 형편이 더 크게 보이지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걸 이겨주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사무엘상 17장을 읽었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이 있는데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탁 싸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한번 읽다가 여러분한테 뭐 특별히 깨달은 걸 이야기하려고 읽은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진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때 다윗이 능력으로 이겼냐 다윗이 힘이 있어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렸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에는 수없이 많은 힘 있고 용맹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힘 있고 용맹 있는 사람 사울 왕이 힘 있고 용맹 있는 자들이 있으면 다 끌어모았어요. 왜 전쟁할 때 써먹고 전쟁할 때 쓰려고. 그러니까 형편 갖고 전쟁을 해서 이기려고 했지. 진짜 사울이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울은 전쟁을 할 때 주어진 형편을 가지고 전쟁과 싸워서 이기려고 했었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직접 아마 지금 이 소양에도 와 계십니다만 허인수 목사님이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도 암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암이 몇 가지예요. 백혈병도 믿음으로 나섰지. 진짜. 근데 한 번은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해보니까 암 세포가 그대로 있었다는 거지. 3년이 됐는데 그대로 있다는 거지. 그래서 박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야, 이 사람아, 허 목사, 그러 3년 동안 그 세포가 크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고 번식하지도 않고 그러면 그거 죽은 거지. 그게 왜 산 거야? 죽은 거지. 그랬다는 거지. 제가 직접 그 본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3년 동안 번식하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고 크지도 않았으면 그거 죽은 거지. 그게 산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들으면서 그래 내 아내도 3년만 응? 뭐 번식하지 않고 자라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전이가 안 되면 그러면 그건 죽은 거구나.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도 믿음이 만들어지더라니까요. 아 그러면 3년만 되면 내 아내도 3년만 되면 깨끗하고. 근데 지금 3년 됐거든요. 얼마 전에 정기검진을 했는데 병원에서 깨끗하다는 거지. 제 아내가 살아있어서 참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하나님이 일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진짜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고 싶거든요. 저는 솔직히 믿음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전쟁하러 싸우러 나갈 때 그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경에 보면은 여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사무엘상 17장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에 몰려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하고 34절부터 36절 사이에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윗의 마음에 곰과 사자에게서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저희들 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진짜 이 다윗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하고. 그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왜 우리를 구원해갖고 이 시대에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하셨을까? 사울은 전쟁하러 나갈 때 형편 갖고 싸워서 이기려고 했지만 다윗은 형편 갖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형편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는 그 싸움을 하는데 그 뒤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이 앞에도 보면은 다윗이 전쟁하러 나갈 때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지라. 여러분 다윗이 힘 있고 용맹이 있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지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제 아내가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정말 처음에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했으면 하나님이 진짜 얼마나 그 소리를 듣고 싶었고 얼마나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근데 그 말 할 때는 사실 저 믿음 없었거든요. 믿음이 없었어요. 왜? 내 마음을 내가 보니까 여러분도 어떤 형편 앞에 어떤 일을 부딪히고 만났을 때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할 때가 있을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해결해 주시겠지? 해결해 주실지도 몰라? 안 해주면 어떡하지? 그 건방진 또 그 생각이 또 따라와요. 항상. 근데 안 해주면 어떡하지?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고 기도해요 안 해요? 하지요? 그러면 내가 무슨 기도를 했던
어떤 사건이나 병이든 문제나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었다는 확증과 확신을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자, 내가 기도했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셨다는 확증, 확신을 어디서 가질 수 있어요? 물어보면 대부분 내 마음에서 갔는데요. 맞아요. 그 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내가 기도해놓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 건데 확실히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확증, 확신, 어디서 그걸 확신을 얻을 수 있고 어디서 확증할 수 있느냐는 거죠. 목사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으면 안 할 거니까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분명히 여러분은 하실 겁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을 거고 기도한 것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기도할 것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내가 마음에서 예수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었다는 확신과 확증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지. 저도 기도해놓고, 솔직히 저도 기도해놓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데 성경에 마가복음 24장인가, 11장 24절인가 어디에 보면 그런 말씀이지.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성경은 나와 있지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면 여러분이 기도한 거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준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우리는 늘 기도를 하고 기도 속에 살고 있지만은 실제 기도해놓고도 불안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해놓고 근심할 때가 있지요? 기도해놓고 답답할 때가 있고, 기도해놓고 또 염려할 때가 있고, 기도해놓고도 내 마음이 불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예배당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벽돌 쌓았고, 예벽 쌓았고, 이제 매지 넣고, 내부 실내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소장님도 없어요, 소장님이. 소장님 태국 가 계세요, 태국.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나 박옥수 목사입니다. 그래서, 아이고야,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그것도 해외에서 목사님 전화로 왔어요. 목사님 지금 해외에 계신, 나 여기 지금 미얀마인가 어디라고 하시는. 전화를 해서, 저기 소장님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됐는가? 그래서 이렇게 쭉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기 소장님을 태국에 좀 갔으면, 대번 내 입에서, 목사님 안 됩니다! 그 소리를 여기까지 하고 싶은데, 못했어요. 왜 못했냐? 그 해외에서 나한테 전화를 할 때까지는 틀림없이 목사님 생각이 또 있으실 건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뜻이 섭리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앞에서 내가 안 됩니다 소리를 못 하겠는 거라. 그래서 예예 무조건 다 예예예 예, 예 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아씨 안 된다고 할 걸 괜히. 근데 이제 마음에서 그래 이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을 건데 내가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무시하는 건 목사님을 무시하는 건 내가 그 하나님 뜻을 무시하는 건데 그래 이제 그래갖고 바로 그냥 막 보니까 가게 하려고 보니까 여권이 없는 거라 여권 신청하기 일주일 걸리더라고. 그래서 여권 신청해서 또 해갖고 이제 보내버렸어요. 보내놓고 나니까 내가 걱정이야. 이제 아이고 이거 기술적인 부분에 나는 솔직히 건물을 몇 채 접어보기는 했지만은 기술적인 부분은 진짜 없거든. 저는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해요. 어떻게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요즘은 좋은 게 뭐냐면 야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소장님 몸은 태국 가 있는데요. 이걸로 다 일하고 있어요. 물어봐서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 이제 일하는 목수 행제님 불러다가 여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기술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아라. 사실은 다 누가 전문가 그 소장님한테 받아서 다 전달을 해갖고 일을 다 지금 그래도 지금 일 안 막히고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 주시는 거라 얼마든지. 저는 기술은 없어도 기술 가진 사람과 받아서 하면 되더라고요. 신앙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신앙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일이 잘 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자신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다. 곰의 발톱,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지. 오늘 저 할례 받지도 못한 블레셋 사람들 중에 저 골리앗 저거 하나님이 틀림없이 내 손에 붙일 것입니다 하고 다윗이 딱 그 너는 창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내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나가노라 그러면서 나갈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성경에서 4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러분 붙인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오늘 붙인다. 그럼 다윗이 이런 믿음을 만들어준 게 언제냐. 언젠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들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이 자기 곰의 발톱 사자의 발톱에서 곰이나 사자가 와서 새끼를 움키워 잡아가면 쫓아가서 수염을 잡고 싸워서 이겨 새끼를 구하고 이런 것을 다윗이 한 번 두 번 경험을 하면서 골리앗과 나가 싸울 때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붙이시겠다는 확신을 마음에 갖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할 때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었다는 확신을 뭘로 입증하냐. 여러분 이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그 골리앗을 내 손에 붙이시겠다는 확신이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하고 했을 때 마음에서 이건 내 기도대로 하나님이 확실하게 들어주신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만들어지면 그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정말 이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좋은 일만 찾아오지는 않거든요. 때로는 정말 좋지 않은 일들이 찾아올 때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올 때가 많아요. 그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요거 한 단어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는다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 33절인가 나오는데 저는 제가 부산 대전도 집회 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좀 공사하는데 어렵지? 예,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하다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울 때 있어.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이 돕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이 이제 없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어이 정 목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 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 딱 듣고 왔어요. 지금 하나님이 진짜 저는요 제가 하는 일 하나도 없어요. 가서 입만 나불거리고 싸놓은 거 이거 안 돼 뜯어 부식이나 하고 이렇게 옮기라기나 하고 막 그럼 막 이래놓은 사람들이 막 죽으라고 싸놨는데 또 와서 겨우 와갖고 때려 부시라 소리나 하고 이거 방향 바꾸라 소리나 하고 사실 그렇지만 그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는 것을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서 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 정목사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돕습니다. 절대 망하게 하지 않는 거지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지라.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은 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냐 했느냐. 여러분이 수양회를 마치고 가면 수업 시간 시간마다 들리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다 알고 가라는 게 아니라 어느 시간에 누가 말씀을 전하든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이 한 말씀만 여러분 마음에 딱 받아서 마음에 담고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 인생을 다윗을 복되게 하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지라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이끌고 여러분과 여러분을 돕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저도 참 사실 저는 자주 그런 이야기 여러분 나는 믿음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말은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네 하나님 자네 이미 벗어나게 했어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보니까 이미 벗어나게 했어요. 내가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내 자신에게서 못 벗어나고 야자니 내 속에 갇혀서 내 생각 속에 빠져서 빨리 가야지 하는 그 생각 하나를 눈 뜨자마자 그걸부터 믿었거든. 빨리 가야지. 그 생각 딱 믿고 그냥 시동 걸어갖고 그냥 마누라고 뭐고 다 팽개치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차에서 내린 그 짧은 순간 그 5m 뒤에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차문을 열고 나오는데 내가 뛰어가서 문 열어주려는데 그 순간 커피잔이 이렇게 뜩 내미는데 나는 뜨거운 커피를 내 얼굴에 붓는 줄 알았어요. 그 짧은 순간도 내 생각을 믿더라고. 우리 눈만 뜨면 내 생각 믿고 사는 거예요. 눈만 뜨면 여러분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한번 기억하고 말씀을 한번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 한마디가 그 하루 1년, 10년,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형편 갖고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리고 다윗이 그 골리앗 나갔을 때 주머니에서 돌멩이 하나 가지고 그냥 던졌는데 골리앗 이마에 박혀갖고 골리앗이 넘어졌다고 그랬어요. 그게 그 돌이 얼마나 총알처럼 센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그 돌멩이 하나 조그만한 돌멩이 하나가 골리앗과 우리 앞에는 큰 골리앗도 있고 작은 골리앗도 있지요. 그게 이제 형편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서 전쟁은 이기고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정말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다윗의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정말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고 거기 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진짜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이 수양의 기간 동안 한 말씀이라도 믿고 가신다면 그 한 말씀이 1년을 또 아니면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 평생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시고 또 일하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